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밀더라.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져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았을 때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감사를 누려보셨습니까? 비할 데가 없어요. 정말 그 감사와 기쁨, 선한 일을 하며 선한 작품으로 계속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김도현 목사님 섬김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7구역에서 계속 후원을 하고 있던 목사님이시고요. 건지모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지역교회 목회자 모임을 만드셔서 작은 교회를 돕고 또 분리하고 분립하고 개척하시는데 도움을 주시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돕는 분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함께 말씀을 나눌 때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소개받은 김도현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린 이유는 제가 건지모라는 모임을 가졌고 또 지역교회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돕는 사역을 하기 전에 9년 전부터 여러분과 저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9년 이상 된 성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인사를 드린 이유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 겁니다. 저는 9년 전에 이미 죽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서 있는 이유는 털사 한인 침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제가 아팠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술을 3번이나 받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신앙 고백을 주셨는데 사람은 사고가 나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차에 치여 죽거나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야만 죽는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리적인 또 세상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반드시 죽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장 수술을 세 번 받았는데 심장 판막 이식 수술을 세 번 받았습니다. 매번 받을 때마다 응급실로 실려갔었고 의사조차도 마지막 수술 때에는 수술할 장소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분이 저에게 또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진행한 이유는 지금까지 두 번 수술을 계속했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의사의 도리라 생각해서 수술을 진행했었고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에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저를 아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셨던 응답을 의사가 받았어요. 그분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수술 마치고 제 딸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나를 향하신 뜻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내가 혹시 죽으면 뭐 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살아서 회복실로 그래서 중환자실로 이송됐을 때 수술을 집도한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이 한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화해라. 그래서 녹화를 했는데 저는 무슨 증거를 기대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40대의 펄펄 끓는 나이에 몸을 불사로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건강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확인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분명히 이 사람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불신자의 입술에서의 고백을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는 그 증거를 듣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녹화, 녹음을 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있더군요. 의사가 와서 이 양반은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수술을 포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인데 수술에 딱 들어가니까 누군가가 자기 손을 잡는 것 같더래요. 분명히 이것은 불가능한 수술이었는데 자기 손이 아주 거의 뭐 신들린 것처럼 막 돌아가더래요. 그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만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의 귀에 음성이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시는 증거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감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은 교회 사역을 시작한 것은 신학교를 가기 전에부터 개척교회를 하겠노라고 그래서 개척을 하겠노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신학 수업을 들어갈 때마다 노트를 두 권씩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수업 노트, 하나는 개척 준비 노트. 그래서 3년 동안에 신학대학원에서 수업을 받을 때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개척을 위한 준비를 해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척을 한 후에 2년이 지나서 몸이 이제 망가진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명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하거나 몸이 상해도 사명은 멈추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사로서 크고 작은 교회 안에서 역할을 맡을 때 저 양반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어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만한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도 내 기분이 상하면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셔도 내게 사명을 주어도 내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난 그 일을 할 수 없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같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이 교회 못 다니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교회를 왔을 때 최초에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 왔습니다. 근데 나갈 때는 자존심이 상해서 나갑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종의 요소는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존심이 상해도 건강이 상해도 가정이 좀 어려워도 주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가야 됩니다. 맞죠? 네,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도와주실 때 교회 저와 이제 사역을 할 때 어떤 물질적인 후원을 해줍니다. 교회가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교회가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쪼개서 주신 겁니다.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한 돈들을 보내주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는 사명 때문이죠. 예. 여러분들께서 여기 성가대도 있고 또 반주로 또 싱어로 리더로 저 방송실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의 섬김의 마음 속에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 하나님의 이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귀가 집중돼 있어요. 성경 안 읽으면 들통나요. 예배 시간에 졸아도 들통나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빠져도 저 양반 예배 시간에 빠졌네, 목사이면서도 빠졌네라고 금방 소문이 나고 비판의 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저 양반이 왔는지 안 왔는지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졌는데 아무도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무관심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시기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결단, 여러분들의 결정은 더 빛나는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시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가요. 여러분들은 감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여기에 와요. 어떤 믿음이 좋을까요? 무관심의 영역, 가치 없는 것 같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확인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 상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 내가 얼마나 튼튼한 사람, 내가 얼마나 더 본이 되는 사람, 내가 얼마나 더 흠이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상승적 신앙생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모순된 자기 자아의 형편없는 모습 속에서 무너집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모든 성도들, 모든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AD 55년에 5년 후에 60년경 에베소서에서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 5년이 지나서 그가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AD 65년경 그쯤에서 보냈던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는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서 떠들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그는 점점 자기를 비하했던 것입니다. 저희 스승님 중에 한 분이 박윤선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이 그분이 80세에 성역 40년인가요? 성역 50년?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사역을 50년 동안 감당했다라고 하는 기념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그분이 나오셔서 설교했던 한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더 깊이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그 답은 분명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해같이 빛나기 때문에 나를 품으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란 자기 의의를 더 짓밟고 무너뜨리고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일수록 더 눈물 흘리며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 겸손하고 이상하게 그 사람은 기도할 때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눈물로 기도하고 더 가슴을 치고 더 아파하더라고요. 신앙이란, 신앙생활이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서 남보란 듯이 그렇게 자랑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자기의 자랑할 모든 것들을 다 짓밟아버리고 무너뜨리고 부셔가고 녹여가고 그래서 은혜만이 빛나게 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진리들을 밝히는 장면이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상처가 이름이 된 사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5절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리고 25절과 26절에 걸쳐서 두 절에 걸쳐서 이 여인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름이 없어요. 그 어디에도 고향이 없어요. 그 어디에도 가족이 없어요. 그 어디에도 나이가 없어요. 이 사람의 신분은 유일하게 그가 고통당하고 있는 상처받은 질병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혈류증으로 알아온 12년의 세월, 그리고 모든 재산을 허비하면서까지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치료의 시도를 했으나 그러나 돈만 소비하고 의사로부터 오히려 치료받는 상처의 치료를 얻기보다도 더 마음의 상처, 괴로움만 받아왔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기가 받고 있는 모든 고통들의 원인이 되었던 12회 동안의 혈류증 알아온 그것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로 얘기하자면 뭐가 될까요? 오늘로 얘기하자면 이혼한 여자다. 이혼한 남자네. 아, 저 집사님 망한 사람이야. 저 집사님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뚜둑에 패가지고 맞아온 사람이야. 여러분들에게 이름 말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기억나게 할 때 그렇게 이혼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망한 사람, 저분 암에 걸린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저분 음주운전하다가 사람 치어서 죽게 한 사람, 자기가 잊어버리고 싶고 인생의 한 부분을 딜리트 시켜버리고 싶은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노골적으로 드러내어서 그것을 이름처럼 여러분들을 기억하게끔 소개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한 사람, 12회 동안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의 소개가 바로 그런 소개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을까? 그것은 아마 겉은 멀쩡하게 보여도 쪼개가지고 그 속사정을 다 볼 수 있게 된다면 지금까지 자살하고 싶은 충동 한 번 없이 살아온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 가슴 속에 응어리진 아픔을 그 속사정을 다 숨겨온 채 품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알고 있기에 2000년 전에 이 여자를 통하여서 2000년 후에 이 사건을 바라볼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상처를 어떻게 보듬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여자가 등장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여자, 이 여자의 나이는 만약에 10살이었다면 12년 동안 아파왔으면 22세, 이 사람이 20살이었다면 20살부터 아파왔다면 32세, 30세부터 아파왔다면 42세. 어느 정도이든 이 사람이 지금 분명한 것은 여성으로서 아마 생리가 가능했던 시절부터 시작되어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상상을 동원해서 이 여자의 고통을 또 하나 생각한다면 현대인으로서 또 다른 상처가 여기선 노골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언급하지도 않았지만 의사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남성이 비뇨기과를 찾아갈 때 여자 의사예요. 여자가 산부인과를 갔는데 남자 의사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노출시켜서 보여주기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불쾌할 수도 있는 그러한 질병. 그런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의사를 찾아갔는데 옛날에는 거의 의사가 남자 의사였다는 사실들을 염두에 둘 때 돈만 허비한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어떤 수치감, 여성으로서의 성적인 어떤 불쾌감, 어떤 성희롱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해온 것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커다란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품어 가시는가? 두 가지 관점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두 가지 접촉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접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접촉과 두 가지 접근을 이 두 가지 관점, 이 두 가지 접촉과 두 가지 접근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본문을 해석하면 그 의미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접촉. 본문 말씀에 보면 불특정한 다수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만졌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것은 여자라고 드러나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 에워싸 밀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쉰들리보라고 하는 건데 쉰이라고 함께 들리보 에워싸다 그래서 밀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촉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31절 끝부분에서 말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할 때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여기서 누가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다 부딪히고 다 부대끼고 다 비비고 있는데 자 이런 사실들을 볼 때 불특정한 다수들이 예수님과의 뭐가 있었다? 접촉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접촉은 은밀하게 그러면서 개인적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한 여자의 접근이 있습니다. 그 여자의 접촉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이 두 가지의 대조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예배 가운데 나와 있지만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방향도 없고 아무런 기준도 없고 지난주와 같은 오늘 같은 예배, 오늘과 같은 다음 주의 예배 그냥 형식에 매여서 그렇게 목적도 없이 갈망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무런 기준도 없이, 아무런 갈망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그와 문대고 있는 사람, 접촉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여자,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고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분명한 기대가 있었고 그래서 접촉했던 한 여자에게서는 뭐가 있었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혈루의 근원부터 병이 치료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들이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서 어떤 목적의식, 분명한 방향성, 분명한 지향성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의 찾음, 두 가지의 찾음입니다.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였습니다. 그 소문을 듣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한 가지의 찾음이죠. 우리가 사업이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가 뜻밖의 난관을 만날 때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의 힘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주여 도와주옵소서. 마치 이 여자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처럼 이제 여자의 재산도 다 소비되었고 모든 알고 있는 의사들도 다 포기한 상태, 이전보다 더 나아진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더 고통이 심하던 차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간 한 여자의 모습,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어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처음부터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수단 저 수단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뛰어가다가 모든 방법에 대한 모든 수단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동원했으나 실패했을 때 마지막 선택했을 때가 어떤 선택이냐면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죠. 우리 벼랑 끝에 섰을 때 부르는 이름 주여. 물러설 수 있는 길이 그 여지가 많이 남아있을 때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동원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길과 능력과 지식이 있고 그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바닥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밑바닥에 내리쳤을 때 그때서야 우리 입술에서 도와주옵소서. 이 한 여자의 이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의 접촉, 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 여자의 찾아감은 바로 우리식의 찾아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의 접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보았던 같이 보았던 본문 말씀을 볼까요?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나서 32절에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 지금 찾는 거죠. 그 여자를 보려고. 맨 처음에는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이 여자를 보려고 찾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찾음은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구원이 우리 육체 질병의 치료라고 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여자의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치료된 것으로 만족하고 그 여자는 떠난 것으로 끝나고 예수님은 찾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구원은 그 구원이 아니고 육체적 치료 그 이상의 구원, 의사들이나 약이나 아니면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사람에게서 구할 수 없는 것들, 그 이상의 것을 구원의 개념이 소개되고 있기에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자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찾고 계시는 것이죠.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떳떳하게 양심에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 아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의 싸움에서 나는 이길 수 없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주의 영광을 내 힘으로 드러낼 수 없어.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거저 주신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능력이야.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 나는 힘이 없어. 오직 주님만이 내 힘이 돼 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쁘게 인정하는 사람의 표현이 뭘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아멘.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손을 댔습니다. 치료받았어요. 이제 가죠. 이 여자가 치료를 받기에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죠.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소조라고 하는 건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여기서의 구원은 육체적 질병의 치유를 얘기하는 구원이겠죠.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돌아가고 있는 여자를 찾고 그 여자를 부르는 예수님. 거기에서 그 예수님의 찾음이 구원이 담고 있는 진정한 성경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여자가 지금 그 여자를 향하여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고 찾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면 왜 찾으실까? 그냥 돌려보내도 될 텐데 왜 찾으실까? 그 여자가 혈루증을 앓고 있고 레위기 12장에서는 혈루증에 대한 율법적인 규정이 있는데 혹시 그런 종교적인 부끄러움 또 사회적인 부끄러움 이런 모든 것들을 감추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사랑을 주기 위해 그를 붙들었고 그를 찾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여자가 갔습니다. 예수님이 안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이제 온 몸이 성한 사람이 되어 직장 생활도 하고 가족이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여자는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죠. 주님이 나를 아실까? 내가 주님 때문에 치료받아서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실까?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실까? 좀 더 생각이 깊어지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주님은 내가 치료받는 걸 원하셨을까? 이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그는 평생을 살아가야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에 걸렸어요?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왔는데 주님에 대한 지식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도와주십시오 하다가 치료가 됐어요. 그리고 나가서 다시는 교회 오지 않았어요. 나를 치료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아실까? 그분이 그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의 그 고통의 순간들을 아픔들을 아실까? 내가 주님의 앞이 아니라 뒤에서밖에는 주님께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속사정을 아셨을까? 내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않고 주님 앞에 뒤로 와서 몰래 만지고 치료를 훔쳐가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속마음을 아셨을까? 그런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인해서 그 여자는 또 다른 고통 속에 혼란 속에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여자가 그런 고통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평안히 가라, 그냥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라고 말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넣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자야, 네가 나를 찾아온 것처럼 생각이 들지? 아니, 내가 너를 기다렸어.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너를 만나기 위해서야.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말 속에 여자여, 네가 나에게 찾아오기 전에 너의 고통을 내가 알았고 내가 네가 구원받기를 내가 먼저 원했고 내가 네가 치료받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갈 보내려고 너를 찾았어.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은혜로운 말씀, 그 마음을 다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평안히 가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상처가 이름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상처, 저는 이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저의 수치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4살 때, 저희 어머니도 있지만 저희 집사람도 있고 제 딸도 있고 배영도 있고 또 여기 에이미도 있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러 오기 전에 김옥수 집사님, 당신의 명성은 오늘로서 끝장이야. 당신의 모든 비밀을 내가 다 까발릴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나에게 상처를 가하고 나에게 고통을 줬던 모든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 내 인생, 내 인격을 지배합니다. 저희 누님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오기 전에는 참 저주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리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저 인간이 저렇게 바뀌었으리라? 아니, 기도까지 하네 저 인간이. 지옥에 나가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이야.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사랑. 상처뿐인 사람, 주님 뒤로 와서 자기의 상처만 치료받고 토끼려고 하는 여자를 찾았던 주님의 사랑. 그저 다급한 문제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전부였으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끌어안아주시고 바라고 기대하고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셨던 놀라운 증거가 누가의 그것을 세 글자로 줄인다면 김옥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타올랐던 사람입니다. 여기 칼을 품고 다녔어요. 아버지 죽이려고. 청소년 때 저 아버지 저 새끼 죽여야지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버지에 대한 증오는 여전히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의 신학의 길로 가고 있는 바로 그때 주님이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연아, 네가 누군가를 증오해야 될 만큼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이 부족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확 무너졌어요.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제가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빼앗아가는 원수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께서 내게 들려주게 하시는 음성, 네 아버지. 이러는데 거기서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동안 계속 울고 그 다음 일어나서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그 증오스러운 아버지. 그리고 만났습니다. 짜장면 집에서. 그리고 짜장면 함께 다 먹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상처를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의 보상은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컸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미워했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게 전화하시고 잘못된 아들의 행동을 보면 꾸짖어 주십시오. 놀러 오십시오. 그리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가 복음을 증거하긴 했으나 그분은 그렇게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게 있었던 상처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주스러운 그 상처들이 누군가를 만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치욕스럽고 지워버리고 싶었던 숨기고 싶었던 아픔이었으나 이제 그것들이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처럼 바뀌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못자국, 죽기 전에는 그 십자가의 못자국은 수치요, 모욕이요, 창피함이요,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 그때 도마가 있을 때 그분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증거를 내보이신 것이 뭐였냐면 못 박힌 자국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손에 나 있는 못자국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상처가 이름이 되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주스러운 남편, 저주스러운 아내, 저주스러운 사건, 저주스러운 질병, 저주스러운 공포스러운 나의 아픔과 불행의 기억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은 지워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었던 모든 상처들을 감사의 이유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뀐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것입니다. 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고통이 없었다면 이 똑같은 고통을 가진 사람들을 품을 수 없었을 것이고 만져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분을 위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 고통의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고통을 당할 때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그때 준비되고 있었어.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었어. 그 모든 순간들이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를 돌아와 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시선, 주님의 찾음, 주님의 만남, 그 만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찬양을 하려고 한 곡을 준비해 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뭐 욕을 해도 다음에 안 만나니까 여기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면 혈루증을 12년 동안 아파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돌아갈 때 여자여 평안히 가라, 그 집으로 돌아가